구약성경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 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 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생을 깨우치시는 말씀의 방망이의 역사를 오늘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해부되고 우리 인생 전체가 말씀의 칼날에 의해서 다 해부되어서 우리 인생들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의 근간과 기초로 삼아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편적인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객관적인 뜻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문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만 성경을 바라보아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간파해내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자의적 성경 해석의 방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문맥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나 성경 각본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의적인 성경 해설하기 쉬운 본문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그 앞에 있었던 내용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이런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불치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겠으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살게 되느냐 보편적으로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를 듣고 이사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뚜렷한 징조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되고 특별히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 이 내용을 굳이 여기다가 언급해 놓은 것은 이사야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에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가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히스기야 개인의 이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38장 6절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이것은 이 히스기야의 구원의 경험, 이 불치병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경험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경험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이 축소된 형태가 히스기야의 개인의 경험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이 뭐 불치병에 걸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와 관계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달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나은 후에 기록한 글, 바로 이 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낫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열왕기 하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8절에 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고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는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낸 글, 마치 이제 시편과도 같은 이런 형식의 글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심경을 잘 드러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다 뚜렷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긴 말보다 한두 줄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부흥시킨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게 되죠. 급작스럽게 자신의 삶을 생을 접어야만 되었던 이런 상황, 아직은 므낫세라고 하는 자신의 후손도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도 못한 채 만약에 암에 걸려서 1, 2개월 만에 죽는다 이런 선언을 들으면 어떨까요? 7, 80 평생을 산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아, 그분들은 7, 80 평생 살았으니까 그런 선언 들어도 뭐냐 죽는 것이 연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80세, 90세를 살아도 그런 선고를 들으면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대 이 후반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접어야만 된다라는 이 선고를 듣게 되었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역대 기자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보세요. 15년 더 연장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세 왕이 되고 29년 다스렸으니까 54죠? 그럼 거기서 15를 빼면 39살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의 경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지만 히스기야로서는 그런 지독한 질병에 걸릴 만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히스기야로서 이제 얼마 후면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쓴 시편과도 같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런 마음을 먼저 가졌겠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8살인가 그때 차를 몰고 어느 지역을 가다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왼편에 있는 저수지로 타고 들어가서 차가 전복되어서 저수지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흙탕물이 이렇게 튀겨 들어올 때 제 마음 안에는 그냥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히스기야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문, 음부의 문은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문으로 여겨졌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갑작스럽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도둑질당한, 탈취당한 이런 것처럼 느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80, 90 평생 사는데 한 40살도 안 됐는데 이제 너 죽는다. 이제 1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을 듣게 되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을 도둑질당한 기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날만 우리의 날이에요. 사실 오늘도 다 살지 살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진단을 받고 병원 의사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이제 한 달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일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말을 들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올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희숙이는 이런 상황을 마치 자기 뼈가 꺾여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과 저녁에 그냥 다 끝장낼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탈취당한 듯한 이런 현실에서 단순히 뭐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를 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했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1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언뜻 보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활신앙, 내세 신앙을 갖지 못한 이 불신앙의 고백처럼 느껴지지요. 적어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삽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분이 신앙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런 분들이 우리와 같은 내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펼쳐지는 방식으로 기술된 것을 가리켜 흔히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 내세에 대한 신앙, 소망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읽었던 이런 11절의 내용이라든지 18절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표현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신자들이 거하게 될 영역과 또 그들이 처하게 될 상태, 흔히 그걸 가리켜 중간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슴푸레한 안개처럼 불완전한 계시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구약 신자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절망은 아니랄지라도 죽음과 음부를 생각하면 우울한 정서를 털어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고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1절과 18절과 같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는 욥의 고백이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앉은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고 고백해요. 이런 시편 88편의 내용. 그리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시편 115편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서를 담아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조직신학을 설명하면 어떤 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영혼 수멸설이나 수면설 아시죠? 죽으면 그냥 잠잔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영혼 멸절설 같은 거. 영혼은 그냥 다 사라진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자들이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구약 신자들은 넷에 대한 신앙, 넷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과연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는 고통을 겪게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몇 편이죠? 시편 16편이죠. 근데 우리가 시편 16편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아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는 적용되지만 보편적 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반론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7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이 현세를 사는 동안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그들의 자녀에게 남겨주고 떠나야만 되는 이런 악인들과는 달리 경건한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나는 의로움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당신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라는 것은 부활의 아침을 가리키거든요.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소망은 아브라함과 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통치자로 계심이 틀림없고 또 그런 상태 안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8절과 같은 이 말씀을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한 이 비관적 차원에서 하는 하소연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뚜렷하게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넷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끝장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실 때 그것을 문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표현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나요? 믿음과 의심은 서로 공존하지 않습니까? 공존해요. 의심과 낙심과 우울의 정서가 신자의 마음속에 완전히 제거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이 글은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불안과 절망감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이런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불신앙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을 수정 없이 성경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밈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이 마음의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오히려 믿음 있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추스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정서의 상태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감의 정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록자로 하여금 이런 내용들을 바로잡게 하시거나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18절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구약에는 이 넷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넷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현세적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기 위해서 죽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살아야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스기야의 글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죽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과의 단절만큼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이후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 소원을 이런 형태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12절에서 목자가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양들이 그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장막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죠. 그러면 텐트를 쳤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공이 배를 짜는데 배틀에서 배를 이렇게 짜다가 배를 다 짜버리면 싹 다 짜버리면 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끝나는 것을 이런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은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니 라는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겪게 되는 이 고민과 당황스러움은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우리와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제비와 학과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부르짖었다. 희숙이는 믿음의 사람인데 면백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주여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여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의 뭐 단순한 그런 식의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상념이 지나갑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다 아뢰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때로 이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고통에 짓눌리고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그저 울고 통과하고 한숨으로 일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숨으로 부르짖음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상태는 외면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저를 고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학처럼 제비처럼 부르짖는 제비는 그래도 지지배배라고 좀 예쁘게 울잖아요. 그러나 학은 그러지 않아요. 좀 이 듣기 거북한 이 거칠게 울거든요. 네? 뭐 꺽꺽 하면서 이렇게 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런 우리의 이 정서를 하나님께 가감없이 다 아뢰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정서 안에서 겪는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슬픔과 탄식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때로 어떤 분이 이런 신앙의 정서를 드러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넷에 대한 뚜렷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 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석의 슬픔과 탄식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이 말은 나를 위하여 보증을 보내달라 나의 보장이 되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태와 어려움 이 일을 자신의 처지를 나만의 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당신님의 일로 만들어달라 지금 그런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15절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잘못된 반응 중에 하나는 전도서 말씀에도 나타나지요. 이사에서도 나타나지요.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 사람 살다 그렇게 다 죽는데 뭐 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껴버리는 이것도 사실은 정직한 것이 아니죠. 한쪽 마음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뭐 다 죽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는가? 언뜻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선고를 듣게 되면 보통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처음에는 애써 그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뭐, 진단이 잘못됐겠지. 뭐 설마 내가 죽겠느냐? 이러다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면 그것을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15절 말씀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모종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언가를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무언가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하반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5절 상반절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이 15절 상반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대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방황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옛날 우리 개역성에는 가끈히 행하리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 즉 겸손히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겸손하게 행하였는가?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히스기야의 영혼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생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히스기야는 이런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평생토록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16절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여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이 16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을 뒤지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면 16절과 같은 표현이 나타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또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15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체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겸손히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15년 동안 살게 하신 치유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만약에 앞에 말씀을 이해하면 이 종신토록 겸손히 행하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는 부주의하게 인생 탕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 체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있든 간에 그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묵묵히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은 어떤 형태든지 내가 묵묵히 다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졌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실제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신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교인들의 삶을 비교적, 특별히 뭐 저희 교인들과 함께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만 17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 희찬이나 성현이나 뭐 등등 제가 청년부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희찬아, 내가 너하고 얼마 알고 지냈지? 16년요, 15년요. 그렇게 아주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제가 알겠죠.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뵈면 특별히 십수년이 지나도 상황이 똑같거나 아니면 상황이 훨씬 더 힘든 상황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겠죠. 늘 믿음으로 분투해야 되는 숙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기 이전에 관점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를 왜 괴롭게 하시는가? 왜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자가 원인 모를 고통과 어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보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없는 기도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준비 없는, 이런 신앙의 이해 없이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그 기도 응답이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그저 육신의 병고침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귀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알고 괴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히스기야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자신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 어떻게 하죠? 등 뒤로 확 던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죄와 죽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3편에 말씀하고 있는 바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면을 받아 누린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죄가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죄가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시도를 하는데 16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드러내신 뜻에 반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심에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절규하고 부르짖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 다 토설하는 배출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이해했던 자신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곧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도록 하기 위한 과정 안에 주신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형수처럼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내용도 없는 그런 상황은 무엇하라는 상황이, 무엇하라는 사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그냥 힘들어만 하죠. 아,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절망스럽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를 하나하나 다 자르시고 딱 하나만 남겨놓으시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석하지요. 그런 끈들이, 그런 삶의 근거와 기초들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을 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이미 통보받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데 그 좋은 예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구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해서 낳은 자녀가 병들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밧세바와 간통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응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혹 오묘한 경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즉 본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 선고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수기를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최종적 작정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을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제 다시 살아난 사실을 확인한 히스기야는 이것을 자기만 알기를 원하지 않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19절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살게 할 것이요 또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히스기야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이 아닌 혹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받아듣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한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래놓고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신토록 이렇게 말했죠. 내가 종신토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온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모든 열국 백성들이 다 보편적 하나의 교회에 모여들게 될 것인데 바로 이 회중, 작게 말하면 우리 현상교회의 교인들이죠. 바로 이런 교인들이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15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마 다음 달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이제 39장을 살펴볼 것인데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은 39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후의 상황을 겸손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런 일과 관련해서 히스기야는 유다 전체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시되 때로는 이야기체로 나타내시도 하지만 한 개인의 마음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이 시편의 형태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고 저희가 이 내용을 함께 잘 살폈습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명제를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할 때 어떤 관점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런 상황들을 이겨야 될지를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말씀에 참된 가르침과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기도로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